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종료 조처의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제시절 강제 노역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이 이날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처에 대해 아무런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고 배신감만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길 원하지만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주관한 신경제 포럼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두렵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맞서 싸우겠지만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상호 존중과 평등에 바탕한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보내온 임시 지출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임시 지출안 시한은 온 12월 20일까지며 이때까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지출안을 어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예산은 현재 정식 지출안이 아닌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식 지출안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 지출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임시 지출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이번 주에 두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안 점투함 개브리엘 기퍼지함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제도 판간이방 산호초에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이에 어제는 미사일 구축함 웨인 메이어함이 남중국해 파라솔 군도를 항해했습니다. 실함대 사령부 리안 몸젠 대변인은 이들 작전이 합법적이었으며 모든 나라에 허용된 바다와 하늘에 대한 합법적 이용과 자유, 권리 수호를 위한 미국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월 이상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홍콩에서 어제와 오늘 시위가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 이공대학에는 적은 숫자의 시위대만 남았고 도심 시위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틀째 홍콩이 평온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 당국이 12세 소년을 기소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달 30일 경찰서 벽에 페인트로 깡패 경찰이라고 적은 뒤에 지하철역 입구에도 자유 홍콩 등의 구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홍콩 사태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 연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훈련 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북한 어부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에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 연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시각으로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언제든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육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후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일본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22일 낮에 열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지소미아 관련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장관은 존 솔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채택된 이 결의안에서 한일 갈등과 안보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0일 본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건은 상정 바로 다음 날인 이날 긴급 처리돼 소감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발의엔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는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의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호프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의를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선의를 보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21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미한 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것은 선의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도 같은 행동을 보이길 요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지에 대해선 지켜보자면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을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평화와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연기 발표 뒤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한 비핵화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 오래 이어져온 역사적 갈등에 대해 이해하지만 북한과 중국 등 더 큰 위협을 마주하기 위해선 양국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을 대상으로도 압박해온 것으로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5배 인상에 대해선 거쳐가야 할 협상의 과정이라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21일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또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집단적 요구에는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가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루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즉각 IAEA와 협력하고 IAEA 사찰관들의 부재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고 이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미북 협상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가 다뤄졌습니다. 김카니 기자와 함께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 또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일 청문회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까?
비건 지명자는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이 되더라도 대북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hui.
최선희 제1부상이야말로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의 진전을 위한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북한이 밝힌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 시한은 북한이 정해놓은 것일 뿐 미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미북 협상 교착 상태에서 연말 시한이 지날 경우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한 행정부의 예상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북 외교가 시작되기 전 단계로 돌아가서 도발적인 행동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건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놓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지명자가 방점을 둔 부분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비건 지명자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사실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비건 지명자도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4개항 합의에 대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양국 간 지난 70년간의 적대감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위터로 거론된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has expressed the view that we should have a deal or a near deal in order to ensure such a summit actually produces an outcome.
하지만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한 것은 대통령이 국무부를 우회해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비건 지명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비건 지명자는 자신이 대북 특별대표로 있던 지난 15개월 동안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비건 지명자가 전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와중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네, 두 차례 있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권과 같은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낼 수 있다면 인권 문제를 보다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 밖에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의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비건 지명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건 지명자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지만 이것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파열에 가세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그러나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와 함께 2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 추가 또는 삭제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네이선 세일즈 미 국무부 대테러국 조정관은 21일 북한을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가 2017년에 재지정한 과정에서 당시 국무장관이 미 공개된 민감한 정보를 종합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전화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테러 지원국 해제의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또 고려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결과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경제적 외교적 압박 정책에 다양한 제재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미래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향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또는 해제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연례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국무장관이 판단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7년 보고서에 담겼던 북한의 국제 테러 지원 행위에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과 개발도 포함된다는 문구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생전엔 절대 안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영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곳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just because of North Korea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 And there may be other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a presence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security through the region. It's about our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영내 안보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건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게 상원 의원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troop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의회 이런 기류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방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 말로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입니다.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재래식 병력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 이런 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했는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원들은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이라며 그 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just wouldn't be necessary to have that level of troops. I mean, the level of troops are there for a specific purpose.
역내 휘발성과 투입된 재원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길 원하겠지만 규모는 현 수준보다 감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주둔은 역내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BOA에 김 장관이 전날 밝힌 남북공동의 관광사업 추진 의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금강산이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구상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평화 구축과 갈등 예방, 화해를 미래 남북 경제의 목표로 삼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평화 경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ving peace 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s objectives in
박 교수는 평화와 경제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체제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이라며 평화경제의 선순환에서 거두는 성공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평화경제 건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북한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때만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며 한국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might need to negotiate harder to obtain maximum flexibility.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일단 완화한 뒤 이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을 활용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실망감의 표출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지식과 전문성,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기 한국통일부 정책보좌관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한 인구가 8천만 명인 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직업 창출 등의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다소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헤이젤 스미스 크랜필드 대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 reasons why some of the development projects could not be marketed as humanitarian projects. There's no reasons why South Korea couldn't give lots and lots of scholarships.
일부 개발 프로젝트들이 인도주의적 목적이란 이름 아래 시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구 조사를 위해 유엔 인구 기금에 약정한 2,900만 달러가 컴퓨터 반입 문제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언은 상황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재에 대해 좀 더 대범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보다는 비핵화 진전이 우선이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 경제론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B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에는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I mean, cooperation sounds wonderful.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North Korea would cooperate with South Korea with
일부에서는 북한이 재원을 무기 프로그램에 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협 사업은 국제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This idea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in a lot of ways makes sense and I do really would like to see engagement take place.
북한과의 협력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합리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현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선 사실상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됐지만 북한 산업에는 어떤 발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거시경제 주요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만난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광범위한 제재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밀수나 비공식 무역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큰 규모로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hina's still got sanctions on the books. If you look at Chinese customs data, North Korean exports to China bottomed out or nearly nothing.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회피하는 어떤 행위도 승인하지 않는 등 문서만 보면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제재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영해에서 중국 중개인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 그리고 다른 제재 대상 물품이 선적 간 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막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후반부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급증하면서 유엔 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분야에서 북한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의 가치나 물가, 유가 등 북한의 거시경제 주요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NCNK는 분석했습니다.
If China were to really crack down on trade and really try to pressure North Korea, you would see
만약 중국이 무역을 단속하거나 진정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다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원화 환율이나 유가도 급격히 상승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가 안정적인 상황은 중국이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해 환율이나 유가가 불안정했던 2017년과는 확실히 대조적이라고 워츠 국장은 밝혔습니다. NCNK는 또 중국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평양의 부유층이 소비할 수 있는 물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츠 국장은 과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굴곡이 심했던 만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북한 어부 2명에 대한 강제 송환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송환된 어부 2명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번 사례와 이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떤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부 두 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에서의 난민 귀하기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은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으로 보면은 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들을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 지부는 14일 한국 당국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북한 어부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환경과 산림학자 6명이 캐나다 대학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환경 전문가들이 캐나다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캐나다 정부의 기여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희 교수는 20일 BOA에 북한의 환경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대학에 해마다 진행하는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올해는 북한 환경학자 2명 등 6명이 7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경제 경영,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세 분은 이제 처음으로 산림하시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산림하고 환경을 가르치는 교수분들 6분이 오셨어요.
김일성 종합대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는 교수 2명, 산림학 교수 2명, 북한 산림과학원 교수 2명 등 모두 6명이 지난 7월부터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환경학자들이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이 분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산림이랑 환경 항상 이렇게 같이 협조가 많이 되는 분야고 또 이제 북쪽에서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금강산도 이제 이코 투어리즘으로 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도 있고 환경이나 산림이나 다 그쪽에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이제 하나죠.
연수에 참여 중인 북한 학자들은 여름에 영어 수업을 들은 뒤 9월 개강부터 본인들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 강의를 재학생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연수 중인 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학자 5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들이 배운 걸 북한 교육에 반영하는 모습을 평양에서 확인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목도 개척하고 또 이제 그 연구 분야나 또 가르치는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여기 와서 배운 그러한 지식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그걸 보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죠. 네, 그냥 와서 배우고 가갖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북한은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등 여러 서방국과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지만 영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었습니다. 박 교수는 어려운 정세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그 교류는 또 특히 이제 지식 교류 협력 사업 같은 또 이제 저희와 같은 그저 아카데믹 익스체인지 이런 분야는 뭐 생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계속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죠.
캐나다는 지난 2001년 북한과 수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2010년부터 제한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심각한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지탄하며 우려를 밝히면서도 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자들은 과거 북한에 억류된 뒤 무기 노동 교화용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에 양국 간의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지난 5월까지 북한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희 교수는 연수를 받은 북한 학자들이 북한의 정책에 더 많이 조언하며 경제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교수들이 연수 중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은 캐나다 3대 대학의 하나로 학생 6만 5천 명이 재학 중이며 연구 예산만 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립대학입니다. 귀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과 영양 부족, 이 어려운 의료 상황으로 당뇨병에 더 취약하다고 국제당뇨병연맹이 밝혔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한 장비와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170개 나라, 230개 당뇨병 연구기관이 가입해 있는 국제당뇨병연맹 조나만 회장은 북한의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 당뇨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 성장기 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 못한 사람들에서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예가 되는 거죠. 취장 같은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요.
한국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30여 년 동안 당뇨병을 연구해온 조 회장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성장기에 영양 섭취가 저조하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취장 등 신체 장기가 발달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못해 당뇨병에 걸리기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 등이 주 원인인 당뇨병은 부유층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고 최근 평양의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원에 갈 여력이 없는 일반 주민은 통계에서도 누락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2%라는 건 이제 평양 지역에 나타난 유병률이지만은 사실 그 오지에서는 당뇨병에 걸려서 사망해버리니까 그 집계에도 포함이 안 돼버리는 거죠.
지난 8월 발표된 국제당뇨병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성인의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지난 2015년 4.4%에서 2017년 4.7%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4.82%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당뇨병 의학과학 토론에 참석차 방북했을 당시 북한 당국이 당뇨병 환자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예방활동과 평양 내 당뇨병 관련 의료시설 개선에 나서는 모습에서 북한 당국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예방조치가 체중, 음식,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수준의 홍보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어서 예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당뇨병과 관련해 1인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의사들도 국제학술지를 참고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폐쇄적인 북한 특성 때문에 국제적 치료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질환 아니에요. 합병증 관리도 하고 저 환자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약물도 다른 걸 사용하고 그러는데 교류가 많다 보면 당연히 이분들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 포텐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 회장은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인 북한 내 대다수 당뇨병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의료 장비와 약품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주사기도 인슐린 주자고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 5,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네. 그 유리관으로 된 거, 그 주사 바늘이 진짜 손가락만한 그런 굵은 거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막고 있고 또 당뇨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혈당기 환자들은 다 혈당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조 회장은 현재 인슐린 등 기본적인 의약품을 비롯해 혈당기 등 의료 장비 지원이 대북 제재에 막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인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장비나 약품 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국제 당뇨병 연맹이 북한 내 당뇨병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문의들이 최신 당뇨병 치료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해 북한 측에 이미 제공했고 국제 제약회사와 협의해 북한 당뇨병 환자가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당뇨병약 100만 정을 민간단체를 통해 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탈북민 강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 소재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한 강의실이 미국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학생들이 교장을 뜨지 않은 건 이날 열리는 특강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여성과 이민자 그리고 탈북자. 강연자는 지난 2017년 2월 미국에 온 40대 탈북 여성 김영미 씨입니다.
아, 저는 북한에서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쪽에서 살았는데 그 맑은 날 안개가 없는 날이면 남쪽 땅 그 백령도라는 남쪽 땅이 보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해군에서 무전수로 복무한 김영미 씨. 군복무를 하던 중 남조선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봤다는 김 씨는 부모님 덕분에 군제대 후 대학에 입학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과정에 그때가 97년도 이제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서거했죠. 그래서 97년도에 많이 힘들 때입니다. 북한이 백업을 완전히 이렇게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저는 이제 그 시체를 넘으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김 씨는 탈북 여성들이 7천 원에 인신매매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들은 이곳저곳으로 팔려가 아이를 낳고 농사를 지었으며 늘 북송될까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한 달에 500원을 받는 식모회를 하며 2년 동안 모은 월급으로 브로커 비용을 마련했고 2005년 한국에 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빵 제과 기술을 배워 열심히 경력을 쌓았지만 한국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하는 김영미 씨.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눈이 엄청 커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캔슬됐다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제빵 기술을 잘 가르쳤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3년의 공백 끝에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과 인연이 닿았고 2017년 미국에 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과제빵 기술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는 김 씨는 현재 미국 항공회사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 씨가 강연자로 선 특강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개설한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변화 수업의 일환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2006년 한국학 강의를 개설했는데 10여 년에 걸쳐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을 모두 배우는 수업까지 열게 됐습니다. 이 수업은 북한 평양의 입말을 직접 따라해보고 북한 관련 전문 자료로 논의를 하며 남북한 문화를 비교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 강의를 공동 개설한 정영아 교수와 김대웅 교수는 VOA에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즐기는 수준에서 시작된 관심이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대용 교수는 북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은 세계 정치 중심인 워싱턴 DC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김 교수는 올해부터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변화가 전공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탈북민을 직접 강연자로 세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회 특강은 탈북민 부부가 강연한 북한의 교육과 놀이문화였습니다. 2회째인 이날 특강에서는 수업의 기본 취지를 넘어 지구촌과 미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민과 여성, 인권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김대용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영민 선생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남한이나 북한, 미국에 와서 교포사회에서 어느 정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고 차별받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한 번쯤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차별이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타자화된 시각,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서 이 친구들과 같이 그런 탈북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김영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문화와 말 이면에 실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독재 정권에서 갇혔던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차별에 비해 미국으로 온 이민자가 됐고 중국에서도 열악한 인권 상황의 피해자였던 김 씨의 여정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리사 브레그리의 학장은 VOA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며 탈북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they're seeing here is that there are real people that are attached to economic processes and political policies. And that's the example that we saw here.
학생들이 공부하는 정책은 인간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학생들이 직접 만난 탈북 여성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정치 관련 정책의 내용이 되는 사람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레그리아 학장은 김 씨의 여정에서 난민, 이민, 인권에 대한 각국의 분위기와 정책 등을 학생들이 엿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변화는 현재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15명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공개 강연회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파멜라라는 이름의 미국인 학생은 뉴스에서는 이런 북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살았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 온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실감났다고 말했습니다.
So having an event like this, we get firsthand knowledge from someone who actually lived there and someone who has experience with defecting, going to South Korea.
대니얼 학생은 중산층도 나라를 떠날 만큼 북한이 힘든 상황인 것이라는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e middle class still goes through like the same starvation and stuff like that since it's still rations.
또 한국인 남학생은 김 씨에게 존경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영미 씨에게 미국인 대학생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학들을 돌며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한 일을 알리는 인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은 당시와 매우 달랐다고 말합니다.
완전 다르죠. 진솔하게 말을 하게 돼서 좋았어요. 네, 그때는 그냥 인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적만 말을 해야 됐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먹던 것도 말을 하게 되고 너무 편하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쪽 말고 내가 원하는 쪽을 듣게끔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김 씨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배운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우다 나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정책이 되고 그 정책 가운데서 탈북자든 북한 주민이든 북한 정권이든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은 희망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전 이과를 이과에 했다 해서 어머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관심 있다면 그냥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어야지 이제 그러겠는데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재구실을 해야 되겠죠. 너무 좋아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취임 후 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차량 행렬이 텍사스주 댈러스를 통과할 때 저격범의 흉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 암살당하기까지 겨우 3년 가까이 대통령직에 있었으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으로 미국인들의 많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닐 암스트롱 일행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고 또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출범한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을 140여 개발도상국에 보내 교육, 무역, 농업,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11년 1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로 프랑스가 레바논을 점령 통치합니다. 1920년 9월 프랑스에 의해 새로운 레바논이 수립되고 1926년 의회 공화제 헌법이 제정됩니다. 1943년 정계 및 종교 지도자 간 국민협약이 채택되고 독립국 정부의 각 종파 간 권력 배분이 합의됩니다.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배출하고 국회의원 의석은 1932년 인구조사에 의거 기독교 대 이슬람의 비율을 6대 5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1943년 11월 22일 프랑스로부터 공식 독립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